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전에 있어서 핵분열 과정을 활용하는 무기들은 가장 강력한 수단들입니다. 상대 국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핵무기는 가장 무서운 수단이면서도 반대로 이를 이용해 상대가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방지하는 원천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를 활용하는 원자로가 무제한 발전으로 막대한 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는 이점이 있어 무제한 자망으로 모습을 감춰야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활용됩니다. 또한 함재기를 날려보내는 캐터펄트와 강제 착함 장치를 갖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원자로가 사용될 경우 일본의 이즈모급 같은 스토벌 방식의 경항모나 중국의 랴오닝이나 산둥과 같은 스토바 방식의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항공모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우리 한국의 핵무장을 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무장을 할 충분한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인 9월 1일 미국 원전 당국이 우리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해온 첨단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SFR 연구 결과를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약 40여 년간 쌓아오기만 해서 과포화 상태에 이른 폐연료봉 1만 7,500여 톤을 처리할 방법이 생긴 것은 물론 친환경 소형 원자로를 이용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까지 운용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이용해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탄두를 만들고 현무포, 현무5 같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허가된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활용 발전. 원래 사용 후 핵연료는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기에 여러 저장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먼저 원전 내수조에 5년간 임시로 담가두는 습식 저장 단계를 거친 후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어진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중간 저장 또한 거쳐야 하며 지하 500m 아래에 완전히 사용 후 핵연료를 파묻을 수 있어야 하기에 특수 시설인 URL이 필요해집니다. 스웨덴이나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일본의 경우엔 이 URL 시설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중간 저장 시설이나 URL이 전혀 없어 큰 문제인데요. 현재 국내 모든 폐연료봉은 원전 내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현재 1만 7,578톤의 폐연료봉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저장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후 핵연료가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에서 4호기 포화율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98.2%에 도달했으며 이 상태로는 내년 3월 강제 셧다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북 울진의 한울 1호기에서 6호기 또한 포화율이 86.9%에 달했으며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에서 4호기와 신고리 원전 1호기 2호기는 포화율이 83.8%, 전남의 영광 한비 포화율이 76.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 SFR 기술을 간단히 설명해보라 하면 일반적인 경수로 방식의 핵분열 발전 과정 이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재순환이 가능한 핵연료와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소듐 냉각 고성로인 SFR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캔이나 플라스틱 병 등을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는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면 많은 양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전기 분해하면 세슘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원소들이 나오는데 이는 별도로 처리하고 그 외에 남은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의 초우라늄 원소를 SFR에서 태워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쓰고 버리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 또한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방사선량 또한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 보완되었습니다. 폐연료봉의 1%를 차지하는 초우라늄 원소인 플루토늄, 네트늄, 아메리슘, 퀴륨 등은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이 지나도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고독성 장반감기 핵종의 물질인데요. 1997년부터 약 8천억 원의 정부 연구비 예산을 이용해 소듐을 냉각제로 쓰는 고성로와 연계한 파이로프로세싱 SFR 기술을 연구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방사능의 독성 또한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사능 독성의 반감기 또한 30만 년에서 300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 JFCS 운영위원회는 미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JFCS 보고서를 지난달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JFCS 보고서는 파이로프로세싱과 SFR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실현 가능성, 핵 비확산성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JFCS 보고서에서는 한미 공동 연구진이 1회당 사용 후 핵연료 4kg에서 5kg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SFR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파이로 프로세싱 SFR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무기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퓨렉스와 같은 기존의 습식 재처리 방법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녹여서 추출해내는 방식이기에 재처리 과정을 맡은 국가가 추출해낸 순도 높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의 경우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없어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만큼 핵 확산성이 거의 없거나 낮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9월 1일 미국 원전 당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식 승인한 것은 이제 한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를 미국의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SFR의 군사적 활용.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을 군사 분야에 이용한다면 그 분야는 차세대 원자로 중 하나인 소듐 냉각 고속로를 이용해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 혹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분야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핵탄두로 장착한 현무 5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 장착 SLBM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건식 재처리 과정이라고도 불리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기 재련으로 플루토늄을 뽑아낼 때 우라늄도 같이 달라붙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핵 확산 위험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무기화할 수 있는 순수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사 우리 민족 특유의 엄청난 노력과 기술력을 발휘해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데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핵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미국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나 폐지 없이는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계되는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3에 적용하거나 7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공모함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은 4세대 원자로 중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히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스타트업 테라파워 또한 이 방식입니다. SFR은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기존의 원자로와 달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액체 소듐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의 원자로인데요. 소듐은 원자로 운전 중 545도까지 가열되지만 대기압에서 끓는 점이 880도로 매우 높기에 폭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로에서 생긴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까지 이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 증기 발생기의 설계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의 경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FR로는 열만 만들고 용융염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증기 발생기 없이 전기를 만들어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테라파워가 계획한 바에 따르면 2029년에 345MW 규모의 SFR 4세대 원자로가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하는데요. 이 정도면 중소도시 규모로 할 수 있는 약 25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4세대 원자로 중에서도 액체 핵연료인 용융염을 연료 및 냉각재로 사용하는 MSR을 공급의 원전으로 꼽는데요. 이 MSR의 연료 주기 또한 파이로 프로세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계되는 고속로 개발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1997년부터 연구를 거듭해 사용 후 핵연료를 태워 없애는 소강용 SFR을 만들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실제 SFR의 5분의 1 크기 실증로인 스텔라2 또한 구축되어 시험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설계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00억 원을 지원받아 발전용 4세대 원자로인 살루스의 연구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강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자주 태워 없애야 하기에 핵연료 교체 주기가 1년 정도로 짧지만 살루스는 핵연료를 한 번 장전해 20년 이상 태울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살루스는 100MW급 원자로로 2035년 수출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파이로 프로세싱과 4세대 소형 원자로를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3에 적용할 경우 이 잠수함은 심해에서 무제한 잠항하며 대륙과 섬나라, 북쪽의 함대를 덜덜 떨게 만들 무서운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9월 1일 해상에서 실제 발사시험이 진행되었다는 SLBM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수직 발사대를 갖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이를 주변국들의 중요 지역에 날릴 수 있기에 우리 한국을 지켜낼 막강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3는 아직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과 정황이 예전부터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파이로 프로세싱 SFR을 이용해 합법적인 원자력 추진 기관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는 사출기를 이용해 함재기를 이륙시키고 강제 착함 장치를 이용해 함재기를 착함시키는 강력한 원자력 추진 중대형 항공모함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출기를 가진 항공모함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이즈모급 항모나 중국의 랴오닝 항모, 산둥 항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출격 횟수를 달성해 화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함은 물론 함재기들의 무장에 있어서도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E2D 같은 해상 조기 경보기까지 운용할 수 있어 차원이 다른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앞으로 우리 해군은 여러모로 증강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항모 전단까지도 압도할 수 있는 최강급의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재기 또한 무장이 제한되는 F-35B가 아니라 막강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커다란 F-35C나 카이에서 제안했다는 KF-21 네이비가 운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아직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날리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도 힘들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위해 필수인 고속로를 포기한 것 또한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하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이용한 4세대 원자로가 한국에 필요한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추게 할 수는 없을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